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은 지상 명령으로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 19절에서 20절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명령은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것인데 우리가 알듯이 당시 11명의 제자들만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명령을 성취하는 책임은 바로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들로 인해서 회심한 사람들에게로 또 그들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바톤처럼 이어지고 전달되어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는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는 똑같이 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이 지상명령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때때로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크게 간과되고 잊혀진 명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상명령이 예수께서 명하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 외에 여러분은 우리가 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째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이 명령 뒤에 숨겨진 이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과 어떻게 그가 이 명령을 이행하여서 우리가 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했는지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의 첫 번째 서신이라는 이름의 요한일서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세 개의 편지 시리즈 중에서 저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또 편지의 제목에 근거하여서 이것들이 요한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원본에는 이 서신들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원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었고 이 편지 속의 언어적인 특성과 단서들을 바탕으로 저자를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서신들을 연구한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들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로인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인 다른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러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이 서신들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알아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서신서 모두에서 저자는 그 자신을 장로라고만 지칭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그의 정체성을 추측할 만한 일부 단서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1장 1절에서 그는 그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증인이라고 말하며 그가 예수님을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섣불리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예수님을 만졌다고 명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조금 이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왜 생명의 말씀으로 동일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본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를 바로 예수님과 꽤 가까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제자로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단서는 이 편지의 문체 및 용어가 거의 요한복음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역시 이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으나 그는 그 자신을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나온 바와 같이 최후의 만찬에 있던 사람으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자로서 확인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도록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4절에서와 같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제자가 예수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으며 바로 최측근 3인방 제자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제자가 야고보일 가능성도 낮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주 70년 바로 전에 쓰여진 복음서이지만 야고보가 참수된 시기는 30년 전인 주후 40년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서의 가장 유력한 저자는 요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복음서 안에서 그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그의 습관으로 보아 새 서신서 또한 이름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선조들이 이 서신서의 저자를 사도 요한으로 결론 내린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왜 저자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을 쓰도록 저자가 성령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며 저자가 그의 이름을 생략한 것도 그러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저자가 누구인지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저자의 정체성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서신을 쓴 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 최측근 3인방 중 한 명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실제로 증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졌으며 최후의 만찬의 기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요한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저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사실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서신의 첫 번째 구절의 사실부터 거부한다면 왜 이 서신을 마지막까지 읽겠습니까? 거짓을 포함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첫째 구절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바로 서신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서신의 저자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므로 다음으로 그가 무엇을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맥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오프닝 장면과 흡사하게 이 서신의 처음 몇 구절은 이 저자가 서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맥락과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첫 구절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한국어 성경과는 조금 다른데 바로 that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첫 번째 단어, 그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that, 그것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바로 생명의 말씀으로 쓰인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서를 발견합니다. 요한은 바로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바로 이 성경입니까? 그 당시에는 현재의 형태로 성경이 편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언급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른 몇 구절도 함께 찾을 예정이니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열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계속해서 4절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읽습니다. 이 몇몇 구절에 근거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썼을 때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쓴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음으로써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왜 이렇게 특별한지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말씀 안에 있는,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3절을 읽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모든 살아있는 것이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자신만의 생명만을 유지시켜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때 어떤 누구에게도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또 다른 차이는 오늘 본문 9절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이 생명이 바로 그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유한하며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하며 무한하며 이것은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혼이 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 안에 생명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잠시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여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완전히 통제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분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쳐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히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십자가 달린 사람은 그 사람의 신체적 건강에 따라서 3시간에서 며칠 이내로 죽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6시간 정도 십자가에서 살아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연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체 나이로 33세 정도 되셨으며 이는 바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전성기일 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예수님보다 더 오랫동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의 다리는 그들을 서둘러 죽게 만들도록 꺾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사야 53장 8절 하반절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영생을 소유하신 분께서 그분의 백성의 허물을 인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일시적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삶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생명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생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놀랍고 멋진 것입니까? 또한 바로 요한일서 1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써있는 바와 같이 이 영생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서 감각, 특히 시각에 의해서 쉽게 인식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생명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생명의 징후들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이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보거나 감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인간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1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그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라고 말할 수 있던 이유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했으며 이 기간은 3년 정도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실존 인물인지 스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영원하시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으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하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논리적으로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기서 단어 논리적인이라는 것을 사용한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기독교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우리가 추론할 때 논리를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같은 장의 14절에 또 요한은 이렇게 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사이에서 걷고 사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이 어떠한 증거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선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요한을 선언해야 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요한일서 1장 1절에 우리가 들은 바요로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요한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바로 생명의 말씀의 목소리와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사람들의 많은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가복음 6장 2절의 첫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아멘. 누가복음 2장 46절에서 47절은 예수님이 겨우 12살이셨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많은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막 유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나이인 12살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담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란 많은 사람들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리와 예수님의 권위 둘 다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 교사들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으며 이것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이심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유대 교사들은 그들의 학문에서 율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오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율법에 따라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여준 권위는 바로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 권위는 바로 저나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교하는 권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권위는 바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권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놀라움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지신 완벽한 권위를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율법과 말씀은 그분에서 비롯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가르치신 대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완벽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외부에 있는 성경의 권위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율법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씨름하지만 그분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다른 기회에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의 증거는 바로 사도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목격한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완벽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는지를 통해서입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가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라고 하는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소경이 시력을 찾았고 중풍병자와 다리를 저는 자들이 일어서서 걷게 되었고 마귀와 귀신 들린 자들과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고 물을 거르셨고 말씀으로만 파도와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것들은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만약 한 번만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이것이 요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마술에 매료되었었습니다. 마술쇼를 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데이비 카퍼필드라는 마술사의 쇼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 사람을 알기에는 아마 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1980년대에 꽤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 마술쇼는 마치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마술이 행해지는 것을 저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TV로만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그가 행한 마술이 진짜였는지 증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행하시는 이 기적들이 진짜였으며 환상이라든지 연기와 거울의 마술쇼가 아니었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요한복음 14장 9절의 하반절에 사용한 것과 같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멘. 분명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 자들이 그분 안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생명의 말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요한이 그의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았다고 했는지 궁금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반복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요한이 듣고 본 첫 번째 간증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증언, 바로 그가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는 예수님의 인성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보통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어떠한 영혼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의 형태를 취하셔서 배고픔, 피로, 감정, 잠과 식사의 욕구를 느끼시며 바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증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졌다고 주장합니다. 요한은 그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만져보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으며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바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의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성의 증거였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진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발생했으며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사람이며 영혼이나 귀신이 아닌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열두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곳이 이 부분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손에 목자국을 보고 자기 손을 예수님께서 목과 창에 찔린 곳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믿도록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여전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신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을 믿는다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바로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선포한 그 이유가 됩니다.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소유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받게 되는 복 중 하나입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복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원래 이 서신서의 문맥에서 너희는 바로 독자들을 의미하며 우리는 바로 요한과 다른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오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추론한다면 너희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우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의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그 실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이 거창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더듬거리기도 하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이 교제라는 단어는 몇 가지 정의를 통해서 설명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동반자 관계로서 동반자 또는 친절한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의 관심사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정의를 기독교적인 맥락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동등한 존재들이며 우리는 모두 죄인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에 근거하여 친근한 동반자로 함께 모이는 공동체인데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관심사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죽게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자 바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료인 죄인들을 우리의 교제 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며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서로 나누고 서로 가르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홀로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지가 필요하며 특히 우리 앞에서 이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은 바로 이 교제를 통해서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직면했던 실험과 어려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련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셨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가져다 주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신자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것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우정에서 시작된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이 친밀감이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먼저 둘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맺는 방법이며 우리는 하나님과 공통된 관심사를 추구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오직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의 증언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을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시작하도록 아버지께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멋지고 놀라운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는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눈으로 듣고 보았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을 살펴보았고 요한이 손이 예수님을 덜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끌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요한은 그의 편지 이 서신서의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요한이 쓴 그 서신서의 목적이며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우리가 이 삶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가질 것입니다. 이 삶에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은 이것을 묻고 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의 소명과 존재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을 성취했다는 것을 아는 것의 진정한 기쁨, 바로 충만한 기쁨을 가질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네 구절 안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재확인하는 증거로 많은 것을 담았습니다. 그의 독자들이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기초를 다시 일깨워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증언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믿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지상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따라야 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심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한의 예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져본 것을 증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가장 좋은 증언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공부할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식과 방법의 부족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변명으로 삼지 마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예수님의 증언을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이 참된 증언이라고 믿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들이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하러 오셨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있는 사실과 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키고 성경의 가르침에 응답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한의 서신서의 몇 구절을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에 다가오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도들의 증언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